장점인의 모든 것, 장점인 그 사람.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적인 청원과 장점인 군부의 탄압, 그 첫 번째 시간. 1999년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 전 세계의 화약고나 다름없었던 발칸반도에서는 세르비아군이 알바니아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종족 간 충돌로 150만의 알바니아인들이 고향을 떠났고 코소보 75개 도시와 마을에서 대규모 난민 학살이 자행되어 5천 명 이상의 알바니아인들이 집단 처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세르비아 대통령이었던 밀로셰비치의 만행은 언론이 통제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미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3월 24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 나토군이 공습을 시작한 시기는 중국 전인대가 막을 내린 지 두 주일이 지난 때였으며 이때 주룽지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전인대 기자회견을 가질 당시 그는 WTO 가맹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할 요구를 과연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 중이었다. 정치국에서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토론했는데 리펑과 첸 지천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국가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방문을 반대했으나 장점인은 회담이 성공하면 그 공로는 총서기인 자신에게 돌아와 집권 기간에 또 하나의 그럴듯한 성과가 있게 될 것이었으므로 회담이 실패하여 자신보다 위망 있는 주룽지의 인기를 한풀 꺾을 수 있기를 오히려 더 바랬다. 주룽지는 매번의 기자회견이나 회의에서 언제나 성의 있고 감동적인 발언을 했으며 홍콩과 대만의 아름다운 여 기자들마저도 그에게 존경하는 눈길을 보냈으므로 장점인은 상하이에서부터 줄곧 그의 인기를 질투했다. 이런 그였으므로 만약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제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장점인은 절대 그를 등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룽지의 태도는 명확했다. 그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농업과 전신, 금융업 등이 충격을 받게 되어 저효율적인 국영기업은 공평한 경쟁 속에서 대량의 부도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너무 많은 양보는 피하려고 했지만 장점인은 오히려 중미 간 농산물 협정과 전신, 금융 분야에서 모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주장했다. 결국 이 협상에서 주룽지는 장점인의 요구대로 많은 양보를 했지만 미국은 중국을 시장 경제 체제라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또 기타 부가 조건을 많이 제출했기에 결국 WTO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공 원로들은 이번의 협상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양보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당시 은퇴하고 있었던 차우스는 주룽지에게 지시한 장점인의 요구를 알게 되자 매우 분개하면서 국가 이익이 언제 어디서나 제1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 완리, 숭핑 등의 원로들은 이를 새 21개 조약이라며 장점인을 질책하자 형세가 불리해진 그는 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모든 책임을 주룽지에게 떠밀어 버렸다. 4월 21일 주룽지의 귀국 당시 장점인은 그를 피해 중앙 사무실 사람들을 거느리고 후베이 성으로 회의하러 갔으며 국무원 부총리 릴란칭도 라오닝 성으로 가도록 시켜 그를 마중할 사람이 거의 없게 했다. 또 나중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번 협상 시 정치국의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질책하면서 오히려 그와 함께 출국했던 유이에게는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며 칭찬해 주룽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9라는 숫자와 관련된 해에 많은 일이 발생했는데 1949년에 정권을 잡은 이후 1959년에는 티벳 반란을 진압하고 인도와 전쟁이 일어났으며 1969년과 1978년에는 각각 러시아, 베트남과 전쟁을 했으며 1989년 티벳의 반란을 진압한 뒤 잇따라 육사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고 1999년에는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중공 고위층은 1999년 탄압 이전부터 파룬궁을 알고 있었으나 일부 좋지 않은 심보를 품은 사람들 때문에 줄곧 많은 풍파가 있었다. 리용츠 선생은 1992년 5월에 법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베이징 쯔쯔위안 공원에도 매우 큰 영공장이 있었고 쯔쯔위안 근처에는 군부나 국무원, 중앙기관에서 퇴직한 고위층 간부들이 많았는데 장쩌민, 주룽지, 러간, 리 란칭 등의 대선배들이었다. 공무원의 주시성을 가진 한 퇴직 간부는 전에 주룽지의 상급이었으며 주룽지를 보면 샤오주라고 불렀다. 이런 퇴직 간부들은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았는데 그들은 서로 자주 만났으므로 연공을 하게 된 후 현재 고위층에 있는 후배들에게 파룬궁을 많이 소개하여 1996년 이전에 쯔쯔위안에서 파룬궁을 수련했던 한 사람은 직접 장점인 저택에 가서 왕예핑에게 연공 동작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대외 경제무역부 부장직을 맡았었던 리 란칭에게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다. 그 수련생은 1995년에 리 란칭에게 파룬궁을 소개하면서 파룬궁이 국가와 민족에 유익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전범륜 한 권을 주었다. 리펑도 그가 일했던 전력공업부 한 부부장의 소개로 전범륜을 읽었다. 중나나이에서 장쩌민은 리펑과 이웃에서 살았으므로 리펑은 또 장쩌민에게 전범륜 한 권을 주었다. 장쩌민이 우한 열역학기계연구소에서 일했을 당시 그의 상사였던 사람도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러므로 그는 회사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장쩌민에게 파룬궁을 소개했다. 또 1996년 장쩌민은 CCTV 방송국을 시찰하다 한 직원 테이블 위에 전범륜이 놓여있는 것을 보자 그 직원에게 전범륜은 괜찮은 책입니다 라고까지 했기에 장쩌민이 1999년 4월 24일에 처음 파룬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러간도 전에 근무했던 기계과학원의 상사와 동료들의 소개로 1995년에 파룬궁을 알게 되었으며 후진타오는 1998년에 파룬궁을 접했는데 그의 칭화대 동창생 장멍에는 간경화 복수에 걸려 얼굴색이 검푸르고 온몸에 부종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는 파룬궁을 수련해 기적적으로 생명을 되찾았다. 1998년과 1996년 장멍에는 두 번이나 베이징에 있었던 칭화대 동창생 모임에 참석해 후진타오에게 직접 그가 겪은 일을 들려주고 또 후진타오 부인에게 파룬궁 서적을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그들도 파룬궁 수련을 해서 건강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후진타오 부인도 우편 엽서를 보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1999년 모임은 마침 4.25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다. 후진타오 부부는 동창 모임이 끝나고 중난하이로 돌아오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베이징에 있는 동창에게 부탁해 남행 열차에 오른 장펑예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992년부터 중공 각 부서 위원회에는 모두 파룬궁을 연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갈수록 많아졌는데 심지어 부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부장, 부총리에서 인대위원장, 정치협상의 주석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전범륜을 읽어보았으며 또 정치국 7명 상무위원회 부인들도 모두 파룬궁을 수련했다. 당시 파룬궁은 사람들의 신체와 도덕에 큰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전파 속도가 놀랄 지경이었다. 1999년까지 중국에서 전범률을 읽어본 사람은 1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자.